제가 지난 안식일에는 미국 워싱턴 지역의 어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전에 그 찬양대의 찬양이 매우 감동적이어서 제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 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찬양대가 좀 나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와서 다시 들어보니까 우리가 더 나아요. 네, 아주 감동적인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활이 대개 하루 주기 그리고 한 주일의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한 주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의 생활이 주기적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의 시간 중에 저에게 가장 큰 마음의 기쁨이 있고 동시에 부담이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의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의 얼굴을 전체를 한꺼번에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만족스럽고 기쁜 시간입니다. 동시에 부담은 이렇게 한 주일의 피곤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생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저에게 큰 부담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일 중에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로는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서 일어날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이 시간, 지금 이 상황이 이러한 형태의 인간의 역사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와 같은 현상의 세계가 끝나는 그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또 다른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지점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실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세계가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그 문제를 교황의 죽음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예언에 나타난 이 세상의 정치적 역사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아마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고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잘 귀담아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한 2살 내지 3살 된 어린 아이는 자기 집안 사정을 잘 모릅니다. 어디서 사는지, 자기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언제 이사를 가는지 오는지, 아버지 사업이 잘 되어 가는지 망해 가는지, 혹은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좋은지 이혼 직전인지 이 아이는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아이는 가정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집이 가난하면 그 가난함의 영향을 이 아이는 받는 것입니다. 그 집이 부유하면 부유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의 영향을 이 아이는 많이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 나라에 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가의 정치나 경제 혹은 이 세계의 정치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에 자주 나오는 OPEC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OPEC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 결정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석유값이 오르고 내리면 한국에 살고 있는 한 개인이 그 회의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또 대중교통의 공공요금이 오르고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출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임시로 지배하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그 간략한 내용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것이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개인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한 국민 개인 개인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정치적 능력과 역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의 정치가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 가정에게도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의 능력만 가지고 또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정치가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착안할 수 있어요. 한국의 대통령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정치가들과 대통령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의 정치가들은 또다시 교황의 정치적 권세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교황이 단가? 교황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은 제수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또 일루미나이트라든가 여러 세계를 지배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더 리버럴이라고 하는 잡지의 풍자 만화로 이런 그림이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의 모양은 여러분이 대강 아십니다. 제일 앞에 있는 크지만 물려있는 The Earth라고 하는 저 고기는 이제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지구는 다른 무엇인가에 물려있는 있습니다. 세계 모든 백성이나 정치가들이 물려있는데 누가 이 세계를 물고 있는가 하면 Catholic Church, 가톨릭 교회가 지구를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Catholic Church, 가톨릭 교회를 물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고기가 있는데 저것을 제수이트라고 해놨습니다. 저것은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이 세계 현실을 가장 간략하게 누군가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배후가 있는데 그가 사단입니다. 이 모든 죄악 세상의 흐름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세계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인류의 역사를 내려다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한 개인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 어둠의 세계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어두운 세계 속에서라도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또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그분이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좀 희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간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엄연히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깨달은 후에인데도 그가 자만하고 자고하고 자기가 온 세계의 통치자인 줄 착각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어느 날 짐승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가 짐승처럼 살 것인가에 대하여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들을 헤매며 사는 기간에 대하여 그 한계를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 느부갓네살이 그 짐승처럼 살던 자기의 삶을 언제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짐승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수준에서 깨어나서 사람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대단히 큰 사건을, 세계적인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바티칸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창하고 가장 장엄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조객 수는 400만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왕자, 왕, 대통령, 수상급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200명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장례식 중계방송의 시청자가 약 20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장례식 중계를 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텔레비전을 켜보니까 그 많은 방송국의 중요한 유명한 방송들은 전부 빠짐없이 이 장례식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뭐 한 텔레비전 방송국이 대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 장면을 좀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뭐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장면들을 몇 가지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이 관입니다. 관. 이미 목숨은 끊어졌지만 잘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마치 살아 있으면서 잠자는 모양으로 저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나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뭐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소수고 그 주변 일대에 거의 모든 거리를 이 조객들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기 성 베드로 성당 위에서 바라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폴란드에서도 본인은 거기 시신은 없지만 조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엄청난 또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찰스 황태자 이 사람은 결혼식을 연기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결혼 날짜를 연기하고 여기에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여기 세계의 정상급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저렇게 모여섰습니다. 운동 경기하던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사진이 어둡고 여기 빛이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누가 있습니까 저기? 네? 아 부시 대통령 그 아버지 그 부인 그리고 클린턴 그리고 그 옆에 국무장관 라이사인가요? 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저렇게 세계 유수한 정치가들이 그 앞에 와서, 그것도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시신 앞에 와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느냐.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말 아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직접 관계도 없지만. 도대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온 세상이 저렇게 지켜보면서 조의를 표하고 저런 장례식을 하게 되었을까? 어린 아이들도 아주 깊은 애도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뭘 안다고? 우리나라의 또 유수한 분들도 자 교황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의 수장입니다. 그 넓이는 0.44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자면 그 나라 전체 넓이가 12만 평. 이건 우리나라 한 사람도 12만 평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의 수장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저 한 종교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의 정치가와 종교가들이 그에게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조그만 나라의 수장, 또 그저 한 종교의 최고 지도자에게 왜 온 세계가 굴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이 교황의 역할을 대단히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의 근원에 대하여 2절에 이렇게 그 근거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은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황님을 저렇게 사탄이 권세를 준 사람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집단이 걸어온 길과 그 내막에 깊이 숨겨져 있는 엄청난 사실들을 알고 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교황이라고 한 사람 개인이나 그 가톨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지향하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3절과 4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여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낫게 되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1798년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지배하던 교황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사로잡혀 감으로써 일단 그 기세가 꺾였습니다.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교황권은 이 지구상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낫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고 그 예언은 상처를 받은 지 131년이 지난 다음에 1929년 이태리의 무솔리니와 교황청의 가스파리 추기경 사이에 라테란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잃어버렸던 바티칸과 함께 자치 독립권을 부여받아서 주권 국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29년입니다. 그 조그만 동네가 하나의 국가로서 지금 세계 80개국의 대사를 파견하고 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국가입니다. 온 세계가 그 힘을 인정하고 그를 추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교황의 권세가 지금 현재 요한 바오로 2세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객이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 조객이 없다 그래요. 개가 죽으면 이제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잘 봐줄 정승이 죽으면 끝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연속되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간략하게 좀 성경절을 뒷받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저녁 예배나 여러 집회에 잘 오시는 분들은 여러 차례 들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상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식일만 겨우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을 하나 뽑아내라고 하면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저 속에 성경 전체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저 한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범죄하게 한 뱀,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것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또 한두 시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보십시다.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뱀,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이 뱀이에요. 사단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성경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자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쓰일 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날 유일한 한 남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이 용의 후손들이 싸울 것이고 그 결과는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자는 구약에서는 표현하기를 열왕기하 19장 21절에 처녀 딸 시온이 그 다음에 딸 예루살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처녀 혹은 딸 혹은 여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합니다. 뱀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이 세 주인공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뱀 용이고 또 하나는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주인공을 알고 보시면 성경이 아주 스토리가 재밌어요. 근데 주인공을 모르고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여자와 뱀과 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한 면의 그림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십자가 이후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여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누가 이제 공격합니까? 뱀이, 용이 공격을 하는데 직접 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국가적 세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최초의 국가적 세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최초의 국가적 세력은 애굽입니다. 주로 무엇을 향해서 이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가? 싸움의 양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지금은 이제 화면 보시지 말고 제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조금 이따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보시고. 이 선악의 싸움은 그 초점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오면 자기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켜야 여자의 후손이 끊어집니다. 주로 이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왔을 때에 여자의 후손 예수를 직접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로마 제국은 아주 특이합니다. 다른 나라와 세력들은 이스라엘이나 교회의 한 곳에만 걸쳐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구약의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신약의 여자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걸쳐 있었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과 함께 로마 제국의 사형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도 로마 제국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세력이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제 잠깐의 열국시대를 거쳐서 로마 교회로 넘어갑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그것이 이제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전략이 변경되었고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 세력이 로마 교회로 넘어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로마 교황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그 하는 활동의 모든 권세와 그 전술이 교회로 넘어가도록 넘겨주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황제가 누굽니까?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아, 요즘에 한참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다빈치 코드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허구한 내용들이 많고 우리가 도무지 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아주 역사에 근접한 아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역사적 배경 이야기가 그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상한 세력으로 변질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잠깐 나오길래 조금 이따가 그것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가 천년 이상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뭘 입었다고 했습니까?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 근데 상처가 어떻게 되겠다고 했습니까? 낫겠다고 그랬고 그것이 1929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체제가 갖춰지면 또다시 한번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역사의 마지막에 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용입니다. 아까 세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와 용과 아들 예수. 그럼 아이는 어떻게 역할을 해왔습니까? 한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아들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역사가 끝나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만 때가 되면 이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오심과 동시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은 황폐한 생태로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천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기간 동안 지구는 황폐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부활했다가 유황불의 멸망으로 완전히 지구상의 죄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세 번째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용과 여자 사이에 진행되어 온 싸움의 과정이고 결말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힘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교회로 넘어가는가? 그 중간 역할을 한 장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그 다빈치 코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라는 책, 우리나라로 원문은 한 권입니다만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말로는 두 권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 1권 351부터 353, 혹시 이 책을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 속에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로마 제국의 여러 이교도적인 풍습들과 기독교를 섞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카톨릭의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난 것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참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죠. 이것은 안식일 교인이 쓴 책이 아닙니다. 대단히 깊은 역사적 연구와 관찰의 결과로 나온 글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풍습과 기독교의 교리와 정치적 권력이 하나로 모아진 것이 카톨릭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술 마셔도 좋고 담배 펴도 좋고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카톨릭 교회 안에 머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주의라는 것입니다. 보편주의 혹은 세계주의, 세계화라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온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음모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준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온 세계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지, 온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진실한 참된 백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굴복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직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조만간 여러분과 제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바로 교황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VICA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VICAR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대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비카라고 하는 말을 앞에 V자를 대문자로 쓰면 The Vicar of Christ 이렇게 되는데 그 The Vicar of Christ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뜻이고 그것이 곧 교황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대리자인가? 그가 평화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본질이 다릅니다. 말은 흉내낼 수 있지만 본질을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교황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일곱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예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황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와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관원들이 지도급 인사들이 늘 예수를 빈정거리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늘 빈정거리고 비웃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러나 교황은 온 세계 지도자들이 추앙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교황은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왕이시지만 겸손한 모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아니고 사람을 타고 다닙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다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붉은 옷을 갖다가 입혔습니다. 원래 그 당시 붉은 옷은 황제들이, 왕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면 이 붉은 옷 좀 입어봐라 하고 갖다가 억지로 입혔어요. 그러나 왕은 붉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기가 입은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관인데 시가가 55억짜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관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황은 중세 암흑시대를 통해서 의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고문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하나님의 계명을 고치고 삭제하고 했습니다.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은 삭제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은 세 번째로 올라가서 주의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한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라고 예수처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전혀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제 교황이 죽은 이후에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사람의 교황의 권세로 그 힘이 끝났다면 저렇게 거창한 장례식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차기 교황이 되든지 간에 이 가톨릭과 교황권의 영향력은 온 세계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통치하려고 하는 이 제스히트와 교황권의 집요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그 일은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황이 지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일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그 권한과 영향력이 한 개인 개인의 현실 생활에까지 미치게 되면 세상 역사는 이제 마감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황이 지상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면 마침내 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의 끝입니다. 이제 조만간 그 기간이 길진 않겠지만 교황의 권세가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아주 극악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잠시의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든지 아니면 잠시 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의 고통을 잠깐 견디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는 자동적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제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면 큰일 납니다. 당신은 알곡, 당신은 가라지.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오면 자동적으로 알곡과 가라지는 나눠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정지은 다음에 인류의 역사의 종결을 알리는 계시록 16장의 일곱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세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했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24절로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일단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로 예언을 존중하고 예언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 속에서 그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자상한 섭리가 예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계산하지 말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시 후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일단 나타나면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똑똑한 바보가 되지 마시고, 똑똑바보라는 게 있어요. 똑똑바보.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뭐 현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굉장하게 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현실 저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신호를 보내오셨습니다. 시대마다 그 신호의 불빛은 조금씩 달랐지만 언제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시다가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될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